지난번까지 우리가 로마서 1장 1절에서 2절을 보고 그리고 6절과 7절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2절부터 5절을 보겠는데 우리가 1절에서는 우리 바울이 누구냐 이것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고 6절과 7절에서는 믿는 성도님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어떠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가, 이런 것을 배웠는데 그 1절 마지막 부분에 가서 우리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또 쭉 읽고 1절에서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쭉 읽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서부터는 이 복음은 하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이제 간단하게 요약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서론이 되겠습니다. 즉 로마서 전체의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라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좀 더 풀어가게 되는 것이 이제 로마서인데 2절을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러분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한테는 그렇게 뭐 놀라운 그런 말씀들이 아닌 것으로 믿습니다. 왜? 너무나 오래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그 진리들이 다 이렇게 진리로 받아들여져야 이제 이 메인 파트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런 베이직한 것은 우리가 다루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복습이 필요합니다. 우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도 바울 해서 이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안에 있는 그런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 여러분께서 영어로 하면 good news, 기쁜 소식이죠. 그러면 이 복음이 어떤 기쁜 소식이냐? 그냥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세상에도 세상 나름대로 기쁜 소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 기쁜 소식이 어떤 것들이었는가? 그래서 왜 기뻤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 것들이 그 들음이 기쁜 소식이었고 왜 여러분은 그 소식 때문에 기뻐했는가? 많은 경우에 그 기쁜 소식이 전부 이 세상적이고 그리고 세상적인 기쁜 소식에 내가 기뻐하고 산 것.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오늘도 기쁜 일이 있었으면 왜 기뻤습니까? 무슨 소식이었길래 기뻤냔 말입니다. 항상 세상에 속한 것이고 세상의 기쁜 소식으로 우리는 기뻐하며 사는 것이라면 그러면 지금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음하고는 거리가 멀단 말입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인데 그리고 정말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는가? 여러분과 제가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 참 복음은 세상에 있어서는 기쁜 소식이 아니되죠. 믿으면 기쁜 소식이 되지만 그러나 사실 참 복음을 안 믿는 경우에는 전혀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세상식으로만 이해를 하면 참 복음은 오히려 부담을 주는 소리고 오히려 괴로워지는 것이지 절대 기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왜 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것을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느냐? 왜 그 사람한테는 그것이 기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치고 믿거나 안 믿거나 그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겠죠? 참 믿는 사람은 좀 다르니까 안 믿는 사람도 세상에서 잘 되는 것으로 기뻐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안 믿는 사람도 기뻐하는 것을 가지고 복음이라고 그러는 것이냐?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가 전하는 복음은 안 믿는 사람이 들어도 기쁜 거다 이 말입니다. 안 믿어도 기뻐요. 왜? 잘 된다며요. 우리 자식들은 좋은 학교 가고 우리들은 장사도 잘 되고 병도 다 낫고 기쁘잖아요. 이게 복음이냔 말이에요. 즉 항상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기독교인이 아닌데도 할 수 있으면 기독교가 아니란 말입니다. 안 믿어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왜 기독교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잘 살게 해준다는 거는 안 믿어도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니 너무 잘 받아들이죠. 즉 안 믿어도 받아들입니다. 그런 것이 복음이냐?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한단 말입니다. 성경은 복음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기서 이 복음은 2절에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럼 먼저 우리가 여기서 지금 배우는 거는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거라 이 말이에요. 지금 성경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 마음대로 그 복음을 이거다 저거다 얘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르칩니다.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뭐 어떻게 다르게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음은 될 수 있겠죠. 이게 뚜렷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이제 큰일 납니다. 왜? 기독교는 지금 복음 내용 아니에요. 근데 그 복음 내용이 어떤 건지를 잘못 잡으면 처음부터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지금 복음을 잘 잡고 있는 거냔 말입니다. 아들에 관하여 즉 예수님께서 그 복음 그 자체입니다. 마가복음도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전체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냥 어떤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처음이요, 끝이요, 중간이요,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복음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기독교도 없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구원도 없고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옥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즉 복음은 이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시고 무엇을 이루시는가 여기에 초점이 가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까? 가난에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까? 세상에 그 압제가 이 노예제도 이런 데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죄에서부터의 구원입니까? 죄에서부터 구원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복음이 안전해지면 제가 이건 직접 들은 소리입니다. 목사님한테서. 교회에서 죄에 대하여 설교를 3주를 연속하면 교인이 반으로 준답니다. 저보고 그러셨어요. 나를 충고해 주는 거죠. 나보고 목회 성공하라고 충고해 주는데 죄에 대해서 3주를 연속 설교하면 교인이 반으로 준대.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죄를 안 다룹니까? 왜 복음은 죄에서부터의 구원의 내용인데 어떻게 그렇게 되냐 이 말이에요. 요즘 그 책이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돈이 아까워서 좀 사기가 그런데 여러분 저 뭐야 돈 좀 주시면 제가 사올게요. 왜 여러분한테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지금 엄청난 한국 큰 교회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연관이 되는 그런 교회, 큰 교회. 거기에 있는 목사님이 책을 쓴 게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성공시키는 그런 책인데 거기에 읽어보면 십자가, 죄, 예? 그 다음에 지옥, 뭐 사탄 이런 말은 설교에서 전혀 쓰지 말라. 기독교 냄새가 나지 않는 그런 기독교 설교를 해라. 왜 그렇게 커집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다. 기독교 냄새가 나면 안 된답니다. 구수하게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도 생활의 그 지식을 얻어내는 그런 강좌, 세미나리죠.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을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텐데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이 복음이 뭔지를 모르면 정말 큰일 납니다. 정말 복음이 뭐냐? 여기에 보면은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의 아들, 먼저 이 복음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인데 먼저 여러분과 제가 완전하게 딱 아주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될 그 내용이 뭐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의 아들입니다. 그의 아들에 대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이 말이죠. 요한복음 5장에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해요. 왜요?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거기까지 하고,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즉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여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 이러라.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것이 뭐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과 동등하다 이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도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맨날 여러분한테 말하죠. 원숭이의 아들은 원숭이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걸 여러분한테 보여드려야 되겠죠. 우리 예수님은 독생자, 한국말로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독생자 아들. 영어로 하면은 only begotten. Only begotten son of God. 즉, 그 유니크한 게 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고,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는 지금 그런 뜻이 아니죠. 오직 참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죠. 여러분과 저는 어떤 아들이라고 성경이 가르칩니까? 영어로 하면 adoption. 입양하라 이 뜻이죠. 입양된 아들. 근데 한국 번역에는 그런 그 뉘앙스가 안 나타납니다. 에베소서 우리 1장, 우리 배웠었는데, 에베소서 1장에 가보세요. 에베소서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영어로 그런데 보면은 He predestined us to adoption as sons. adoption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지금 여기만이 아니라 갈라디아서도 보면은 adoption이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우리 저 한국 번역에는 좀 그 adoption이라는 그 뉘앙스가 안 나타납니다. 양자, 그렇죠. 양자라는 그 말이 지금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양자라는 그런 뉘앙스가 지금 여기 없는데 원래 있어요. 어답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되 이렇게 양자죠. 그러나 예수님만큼은 only begotten입니다. 그러면 영원 속에서 begotten, begotten이라 그러면은 우리 그 성경의 그 이 족보를 보면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그 낳고 그 말이 비같은입니다. 그러면 영원 속에서 낳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그냥 세상식으로 하면 누가 누굴 낳고 했을 때 그 낳음을 받은 사람은 언젠가는 없었던 사람이 나타난 거죠. 그렇죠? 시작이 있는 사람이죠. 언젠가는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영원 속에다, 영원 속에서 났다. 그러면은 영원히 계신 분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런 랭귀지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랭귀지를 쓸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를 우리가 파악을 하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 이 신학을 하다 보면은 이거다 이거다 얘기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항상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독생자라 했을 때에 그러면은 태어난 걸로 이해가 돼서 어느 먼 시점에서는 그분이 존재 안 하다가 이제 태어난 거냐 이런 뜻이냐 이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왜? 영원 속에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시작이 있어요. 그러나 끝은 없어요. 여러분도 영원히 삽니다. 저도 영원히 살아요. 끝이 없어요, 우리가. 그러나 시작이 있어요. 예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이란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러신 분이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성립이 안 되면 복음은 없어요. 기독교는 없어요.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성립이 돼야 됩니다. 거기서 흔들리면 다 이단입니다. 우리가 어떤 거는 좀 틀려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틀리면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복습을 하고 넘어가야 다른 데 가서 뭐 하나님, 거기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냐 이런 거를 우리가 다시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제 놀라는 건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확실하게 쓰여 있는 성경 구절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웬만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을 근거로 해서 믿고 계시는 것이 아니면 흔들립니다. 여러분이 저는 성경 구절을 뭐 이렇게 일일이 다 외우고 그러는 거를 원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뭐 저는 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 성경, 우리가 보는 성경 자체가 translation, 뭐예요? 통역된 거, 번역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말씀을 글자 글자로 외운다는 그 자체가 어차피 번역이 된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로 아예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그냥 정확하게 외우고 있으면 몰라도 어차피 번역되면서 낱말 순서도 바뀌면서 지금 많은 게 변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뜻은 똑같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구절의 뜻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그걸 그자로 그냥 한국말로 외웠다 하는 그 의미가 도대체 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원래 하나님 말씀을 외운 건 아니잖아요. 번역 아니에요. 그러나 거꾸로 그건 외웠는데 그 뜻은 모르고 있으면 그러면 뭐해요? 그 너무너무 외우는 거를 잘하시는 분이 있는데 외우시고 뜻은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구절의 뜻을 알고 계셔야죠. 저는 여러분이 그 구절의 뜻만 알고 계시면 그러면 저는 목사로서 굉장히 행복합니다. 글자 그대로 외우지는 못하시더라도 그 말이 이런 뜻이지 알고 계시면 어느 이 언어로 번역이 됐던 여러분이 뜻을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 있어요? 여러분 좀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알아요, 여러분은 참 이렇게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 근데 여러분끼리만 계시면 말 잘하는 것 같은데 제가 끼면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디 있습니까? 제일 우리 많이 쓰는 데가 어디죠? 이거 저 녹음되고 있거든요. 빨리빨리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지 그 저기 뭐야 예천 장로교회 그 이미지가 이 저 어떤 교회 그 저희 라디오에서 들으니까 그냥 목사님이 한마디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아만 아만 하고 그냥 착착 군대같이 돼버리던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어디요? 제일 우리 많이 쓰는 거 요한복음 1장이죠. 거기 한번 가죠. 요한복음 1장. 여러분들이 그 뭐야 이 놀라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런 걸 느낍니다. 참 예수님이 이 성경을 쓰실 때 좀 우리가 이렇게 좀 이 풀어야 되는 그런 그 이 제목들이 좀 아주 확실하게 풀려지는 구절들을 좀 다 써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무슨 유아 세례. 그러면 아예 정확하게 어느 한 구절에 가서 유아들을 세례 줘라. 그러면 얼마나 편안한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수도 없어요. 사실 삼위일체 이것도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서 그 성경에서 이렇게 빼내는 것이지 딱 하나님은 삼위일체로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계시는데 예? 그 뭐야 본질은 하나시고 이절 뭐야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다 하는 구절이 딱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 우리로 끄집어내게끔 하십니다.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구절들은 수도 없이 나오는데 그 말은 또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이 직접 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한마디만 어디 구절에 해줬으면 얼마나 간단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보면 수도 없어요, 이런 게. 왜 이렇게 정확하게 한 구절로만 해주셨으면 얼마나 편했을까? 그래서 여러분이 오히려 의아해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는 너무나 뭐 뚜렷한데 그 구절을 찾으려니까 몇 개 생각이 안 나. 수도 없이 있을 것 같은데, 기분에. 그렇잖아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거는 그냥 수도 없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서 그래서 성경은 항상 두 가지 우리 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보면 성경을 그 성경의 뜻은 두 가지라 그러죠. 제가 그냥 한국말로 그냥 이렇게 그냥 보통 쓰는 말로 그냥 얘기를 하면은 한 가지는 직접 구절들이 써 있는 것. 그거는 우리가 뭐 정확하잖아요. 직접 그 구절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된 거죠. 그러나 많은 경우 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아느냐. 직접 안 써 있는데 그 성경 전체를 가지고 그 원리를 끄집어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그 원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두 가지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에서 이걸 다룹니다. 즉 성경이 직접 그렇게 얘기한 거 그건 뭐 당연하죠. 그러나 어떤 거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 전체를 가지고 그 원리를 끄집어내요. 삼위일체가 그런 거 아닙니까? 삼위일체가 우리가 삼위일체를 알기 때문에 어떤 구절을 보면은 아 그게 삼위일체구나 하지만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증명하는 구절은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도 나오고 하나님 아들도 나오고 성령님도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도 하나 아니 아버지도 하나님이래요. 아들도 하나님이래요. 성령님도 하나님이래요. 그러니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삼위일체 원리를 우리가 끄집어내는 거죠. 정확하게 한 구절에 삼위일체가 이렇다 얘기를 안 해도. 그러나 그렇게 이제 정립을 해놓고 보면 많은 구절들이 여기도 삼위일체가 보이네. 여기도 삼위일체가 보이네. 그런 구절들이 많아지죠, 이제. 그러나 그런 구절 하나만 가지고 삼위일체를 증명한다는 것은 또 힘든 구절들이 되거든요. 미리 정해놓고 보면 보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이렇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즉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거는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데 처음에 그래서 1절과 14절을 합쳐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거를 여러분이 합쳐서 읽으면 예수님이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이 드러나죠. 그런데 이거를 또 여호와의 증인들은 어떻게 번역을 했죠? 여호와의 증인들은 또 자기가 갖고 있는 번역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영어로 이렇게 싸우면은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성경이 따로 있기 때문에 자기네 그 잘못된 교리에 맞춰서 멋대로 번역을 해버렸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거기에 끝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The word. Word가 was God. 이렇게 번역이 되죠. 한국말, 아죠. 영어로 하면은.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들이 갖고 있는 성경을 보면은 word was 이렇게 번역을 해놨죠. 다음번에 저 뭐야 여호와의 증인들 오면 이것만 보자고 하기 위해서 좀 들어오라 그래요. 이것만 좀 보게. 저렇게 해놨어요. The word was a God.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인데 하나님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삼위일체를 부인합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안 믿는 게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근데 재미난 게 제가 여호와의 증인들의 그 책자를 하나 갖고 있어요. 제가 여기도 갖다 놓은 것 같네. 나중에 찾아드리죠. 거기에 보면은 삼위일체를 반발하는 글을 써놨는데 그 삼위일체 반발하는 글을 누구를 인용을 하는 줄 아세요? 칼빈을 이용을 해요. 그러면서 칼빈이 삼위일체를 반대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 인용된 거를 그대로 가서 찾아봤더니 칼빈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참 교묘합니다. 칼빈이 삼위일체를 반대하겠어요?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삼위일체를 반대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 그러기 때문에 이단이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뭐 우리가 지금 뭐 사실 뭐 이 교회 저 교회 뭐 틀린 것들이 많지만 이거는 좀 너무 심하잖아요. 삼위일체를 안 믿으니 어떻게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돼요? 삼위일체는 없을 거니까. 창조된 하나님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창조된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면 심각하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것도 또 여호와의 증인들은 또 다르게 이해를 하죠. 그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여러분들하고 제가 싸울 필요는 없고 골로새서 2장 9절. 골로새서 2장 9절에 예수님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 예수님의 그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신성의 모든 충만 즉 이 하나님의 성품이 완전한 하나님의 성품이 육체로 거하신다. 히브리서 1장 8절에 가보세요. 히브리서 1장을 쭉 읽어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3절을 봐도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데 쭉 내려가서 7절에 또 천사에게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 아버지가 뭐래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여 부르시죠. 그렇죠? 아들에 관하여는 하고 아버지께서 하나님이라고 부르십니다. 즉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빌립보서 2장에 가보면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시는 그 말씀을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러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하는 말은 하나님과 원래는 동등되는데 그러나 그렇게 자기를 취하지 않았다 이 말 아닙니까? 아니 원래부터 동등됨이 없는데 뭐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이러면 말이 뭐예요 그건? 즉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이제 인간이 되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구절들을 볼 때 성경은 분명히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예수님이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을 때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뜻이 뭔지를 알아듣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물가의 여인한테는 자기가 그 메시아라는 것을 바로 나다 얘기하시죠. 그리고 또 어떻게 알아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봐야 되겠네요. 그걸 보면은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내용을 봐도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온갖 기적을 행하시고 예 온갖 그 이 천국의 그 현실을 완전하게 증거하시는 그런 모습도 하고 그러나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런 걸 증거로 냈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이라고 믿는 건 아니죠. 그리고 이 중에 좋은 내용이 뭐냐면요. 제자들은 그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왜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막 절하고 막 그 공경하니까 막 뭐라 그래요. 그러지 말라. 우리도 너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다. 그렇죠. 사도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즉 그들을 경배하려고 했더니 그러지 말랍니다. 천사들도 똑같은 소리를 하죠. 우리는 경배받을 사람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경배할 때 그걸 받으십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아주 나쁜 인간이든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그 월십을, 그 예배를 받으세요. 하나님이 아니면서 이러면 이건 진짜로 나쁜 인간이죠. 왜? 제자들도 그렇게 못했고 천사도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맞고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그 경배를 받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아니면 진짜 예수님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가지고 지금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 관했는데 그러면 제가 그냥 여기서 지나가는 것으로 물어보면은 여러분 구세주가 지금 우리 구세주에 대해서 이게 복음 내용인데 구세주가 왜 하나님이셔야 되고 왜 인간이셔야 되는 겁니까? 우리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시고 오셨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말이죠. 구원하실 수 있냐고요. 왜 인간으로 오셔야 되느냐? 인간을 대표해야 되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그 동물들이 우리를 대표했지만 그 동물들이 우리의 죄를 구속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예표 수준에서만 쓰여진 거지. 그래서 그 히브리서에 보면은 어떻게 동물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안 된단 말이에요. 인간의 대표는 인간이어야 됩니다. 즉 예수님이 인간이셔야만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또 동시에 하나님이셔야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면 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소혈이 문답에 하나님은 무한하고 무궁하고 불변하시죠. 그러면 무한, 한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무궁, 끝이 없다 이거예요. Eternal, Infinite Eternal. 왜 이러셔야만 되는 거냐 이거예요. 구세주로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는 저런 분이 아니시면 우리의 죄값을 치르지 못합니다. 무한하시지 않고 무궁하시지 않으시면 우리 죄를 해결하지 못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는 우리의 죄의 싹시 뭡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 중등부한테 하는 식으로 할게요. 죄의 싹시 뭐예요? 사망. 그러면 사망이 뭐예요? 사망이 성경에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첫째 사망이라 그러죠. 첫째 사망은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첫째 사망. 육체적이죠. 그렇죠. 둘째 사망은? 이건 영적 죽음 아니에요. 즉, 영적 죽음이라는 건 뭐예요? 영원히 하나님께로 버림을 받는 거죠. 근데 영원히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냥 잠시 버림을 받고 한 번 버림받고 이런 게 아니라 영원히 버림을 받는 그 영원히 버림을 받는 그 장소가 지옥이죠. 그래서 영생 우리가 내가 가끔 물어봐요. 영생이 뭐냐 그러면 영원히 사는 거래요. 맞죠. 그러나 영원히 사는 거를 세상식으로 이해하면은 지옥에도 영원히 살죠. 지옥에 가서도 영원히 살지만 그러나 그거는 영생이 아니라 죽음입니다. 왜? 하나님에게 영원히 버림받은 거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는데 십자가에서 지금 죄값을 치르는데 죄의 싹은 사망인데 지금 무슨 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치러야 될 죄값이. 둘 다죠. 하나만이 아니라 둘 다입니다. 둘 다 치르셔야 돼요. 즉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만 죽으셨으면 여러분의 죄값을 치른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죽어도 버림 안 받고 죽는 게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죽음이에요. 제가 이제 육체적으로 죽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죽음입니까? 그게? 아니죠. 지옥 죽음은 아니죠. 그러면 예수님이 죗값을 치러서 죽어야 되는데 육체적인 죽음만 죽었다고 그게 죗값을 치른 거냐고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은 웬만한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다면 저 육체적인 죽음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육체적으로만 내 죗값을 치른 거라면 이게 심각한 얘기가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죽음은 육체적만이 아니라 저 영원한 죽음도 죽어야 되면 그 죗값을 치러야 되려면 그 두 가지를 다 죽어주셔야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체적으로만 죽은 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도 받으셨단 말이에요. 지옥의 형벌, 즉 하나님께 버림받는 형벌을 십자가 위에서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형벌을 받으셨는데 그런데 저희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은 영원히 버림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도 영원히 버림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십자가에서 우리가 시간적으로 따졌을 때 영원히 버림을 받았다고 얘기하기가 곤란하죠. 인간 수준에서는. 십자가에 뭐 몇 시간 올라가 계셨다고요. 토요일 날 하루. 길으면 뭐 6시간. 그러면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 올라가 계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여 내가 영원히 버림을 받아야 되는 것을 해결한 것이냐. 이게 퀘스천이잖아요. 그분이 무한하고 무궁하지가 않으면 그분은 내 죗값을 영원히 버림을 받아야 될 죗값을 치르지 못합니다. 무한하고 무궁하지 않으시면 얼마나 오랫동안 십자가에서 버림을 받으셔야 됩니까? 영원히. 근데 영원히 하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받아야 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분 자체가 무한하고 무궁하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분이 무한하고 무궁한 분이 아니면 그분은 지금도 십자가에서 영원히 버림을 받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문제네요. 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배우다 보면은 자꾸 잊어버리는데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야죠.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그리고 그분이 만약에 파이널 우리가 제한적인 즉 사람같이 제한적인 분이시면 그분이 100만 년 동안 십자가에 죽다가 100만 년 지나고 나서 괴로워서 더 이상 못하겠다 하고 내려오시면 그러면 여러분의 죗값을 완전하게 치른 거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100만 년 많지만 치른 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분이 지금 억만 년을 달려있다고 해도 여러분은 내 죄가 완전히 치러졌다는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할 수가 없어요? 영원히 할 수가 없어요. 왜? 수 억만 년 있다가 고만하시면 어떡하세요? 즉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께서 내 죗값을 완전하게 다 치르셨다고 장담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즉 예수님이 무한하고 무궁한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 말은 맞지만 그러나 제대로 이해를 하시고 믿어야 됩니다. 그냥 육체적으로만 죽어주신 걸로 믿게 되면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식으로 믿어도 구원이 되는 건지. 이렇다 저렇다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 죄가 완전하게 치러졌다는 걸 장담할 수 있으면 이게 완전하게 이해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 믿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죠. 그런데 또 우리가 또 여기서 좀 봐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다. 이 구원은 그의 아들에 관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그럼 뭐겠어요?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구약이죠. 구약이죠. 그러면 구약의 그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한 것들. 선지자들이 자기네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우리 몇 군데 보죠. 베드로 후서 1장. 베드로 후서 1장 20절과 21절.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여기 나오는 예언이라는 이 단어는 점장이가 예언치는 그게 아니죠.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prophecy, 즉 계시라는 얘기죠. 즉 성경의 계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즉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그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지금 이 감동하셨다 이 말을 영어로 그대로 우리 원어로 그대로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안고 가신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이 안고 가시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 성경이 어떻게 쓰여지는가 뭐 이런 걸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 건 그냥 넘어가면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무슨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지금 복음이라는 것은 그냥 예수님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죠. 왜? 그 예수님에 관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이 선지자들, 즉 구약의 성경을 쓴 사람들이 다 선지자들인데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서 미리 약속해 놓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는 말은 구약의 내용이 뭐겠어요? 아들에 관한 거죠. 그 말 아니에요? 즉 구약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성경에 약속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뭐 맨날 보죠. 그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저희가 그냥 맨날 읽은 거니까 제가 그냥 읽어도 넘어가죠. 그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셔서 거기에서 이제 이 내용들이 나오는데 27절에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즉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즉 구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한다. 구약에 쓴 바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한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로 함께 있을 때 44절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모세의 율법, 모세오경, 선지자의 글, 또 시편 거기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것이 이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안 보는 구절은 요한복음 5장에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은 여러분과 제가 잘 많이 읽은 겁니다. 39절 먼저 읽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라. 즉 구약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라. 쭉 가셔서 46절 이거는 우리가 잘 안 읽는 거였죠. 46절에 보면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는다. 왜? 그 모세가 나에 대하여 썼다. 뭐 여러분과 제가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성경 구약은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신약도 복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 복음입니다. 왜? 복음이 뭐예요? 그의 아들에 관한 거예요. 구약도 신약도 다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들이란 말입니다. 예. 어떻게 다르게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구약을 풀면서 예수님이 안 나옵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써놨는데 그 예수님에 관하여 쓰여진 그 글을 풀어준다면서 예수님이 안 나와요. 이게 뭐예요? 뭐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면 예수님만 해서 삼위일체를 무시하는 거냐? 절대 아니죠. 다 나옵니다.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했다. 즉 아버지도 나오죠. 그의 아들에 관한 것, 우리 아들도 나오죠.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됐다. 거기 보면 성령님으로 하여 이제 부활이 나오는데 그러면 지금 성경은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다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 즉 복음의 내용인데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전해질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의 계획을 그 예수님이 이루시는 그런 내용이니까. 즉 하나님의 뜻도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고 성령님도 뭐라 그러세요? 자기가 와서 하는 일은 그 예수님의 말을 생각나게 하고 그 예수님의 말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기 자의로 얘기하는 것 없이 들은 대로만 말하니라. 성령님도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오셨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오시고 아버지는 예수님을 높이려고 하는 거면 여러분과 저의 모든 초점이 누구를 향하여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려면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그러나 삼위일체를 무시해서는 그건 이단이죠. 성경 자체가 아들에 관하여 써있으면 그 성경을 전하면 전할수록 누구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들, 예수님. 아니에요? 어떻게 따르게 이해하세요, 지금? 그러면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사도 바울도 삼위일체를 무시하는 거 아니죠? 아버지는 그 복음을 다 지금 계획하시고 아들은 이제 다 이루시고 성령님은 이루심을 적용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또 이 복음은 선지자들을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했다. 즉 예수님의 복음은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에 미리 약속이 되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구약의 성경에 미리 약속한 내용이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 그분이 와서 이루시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 저 성경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뭐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항상 특히 마태복음에 우리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장서부터 한번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쫓아오세요. 마태복음 1장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즉 구약에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2장 15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되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구약에서 벌써 얘기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2장 17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나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지금 베들레헴에서 그 두 살짜리 아이가 다 죽어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라하에서 슬피 예레미야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라 이 말이에요. 2장 23절.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나사렛에서 와 있는 것도 그냥 와 있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약속이 돼 있단 말이에요. 4장 14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8장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 고치고 하는 것도 벌써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다 약속을 해놓은 것을 지금 이루시는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12장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하고 쭉 나오고 21절 하반부에 그러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 계속입니다. 21장 4절, 26장 56절, 27장 9절, 사도행전 13장 23절,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4절. 로마서,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그 로마서 16장 26절에도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16장 26절.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즉 그렇게 선지자들의 글,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서 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도 여기에 보면은 성경을 이루기 위하여 성경대로 그렇게 하시고, 즉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지금 하나님이 다 약속을 미리 해놓으신 거예요, 아니에요? 해놓으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구약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알 수밖에 없죠. 바리새인이면 구약을 달달달달 외운 사람들입니다. 근데 아까 예수님이 뭐래요? 너희가 모세를 믿으면 나를 믿는다. 왜? 모세가 나에 대해서 썼는데. 근데 너는 모세의 글도 못 믿으니 내 말을 어떻게 믿겠느냐. 읽어도 읽어도 뭘 읽는지 모릅니다. 이게 예수님을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써놓은 건지를 바리새인들이 알질 못해요. 그리고는 이상한 걸로만 이해가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 예수님이 왔는데 그 모세가 쓴 글이 예수님에 대해서 써서 그 예수님이 왔는데도 그 예수님을 못 받아들입니다. 왜? 지금 모세가 뭘 썼는지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모세오경 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러면 안 됩니다. 구약을 읽으면 뭐예요? 100번을 읽으면 뭐예요? 예수님이 안 보이면. 예수님에 대해서 썼다는데 자꾸 딴 것만 읽어요. 도덕이나 배워요. 어떻게 하면 착하게 살까? 그런 거나 배워요. 그죠?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구약을 올바로 읽는 거예요? 올바로 이해하는 거냐고요? 창세기 3장 15절서부터 아니 창세기 1장서부터 그 처음 창조도 예수님의 새 창조를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 사탄의 후손의 그 머리를 완전히 멸하고 그러나 자기는 뒤꿈치를 발꿈치를 다칠 것이다. 거기서부터 예수님이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이 약속이 되어 있고 예수님이 하실 일들이 나오는데 그대로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단 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예수님에 관하여 쓰면서 지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런데도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지금 구약이 무슨 뜻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면 끝을 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다음 주에 그 3절, 4절에 나오는 그 예수님에 관하여 지금 무슨 내용인가 다음 주에 보기로 하고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고 끝이겠어요.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정말 참으로 이 참 복음이 즉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진짜 복음이냐 이 말입니다. 정말 기쁜 소식이냐 말이에요. 많은 경우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자. 너가 나를 따라오거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도 매일 십자가를 메고 나를 따르라. 복음같이 들리십니까? 기쁜 소식입니까?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네? 너희는 이제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서 선택하여. 이제 더 이상 너네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기쁜 소식입니까? 이제 우리가 천국의 시민이여 예수님의 신부여 예수님의 이제 형제 자매들로 천국에서 그 예수님의 직분 왕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이것이 기쁜 소식이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여러분은 아직도 세상에서 잘 돼야 기쁜 겁니까? 뭐가 복음이에요, 여러분한테? 이거를 여러분이 오늘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뭐가 나한테 복음인가? 뭐가 나한테 기쁜 소식인가? 무슨 소식을, 무슨 소리를 들으시면 기뻐하고 집에 가실 것인가? 이겁니다. 속지 마세요. 결코 저는 여러분에게 무슨 부부생활이 좋아지고 자식들과 관계가 좋아지고 회사에서는 더 돈을 많이 벌고 비즈니스는 잘 되고 왜 이런 말을 못합니까?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제 참으로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이 있으리라. 핍박을 받으리라. 이게 복음인데. 참으로 참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여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게 기쁜 소식이 되냐 이 말입니다. 아들에 관하여 그 아들이 누구고 무엇을 이루어서 이제 그분 안에서 그 이루심 안에서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제가 간절히 간절히 바라는 건 진짜 복음을 들으시고 그 복음이 기쁜 소식으로 와다. 정말 그 복음 때문에 기뻐하시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신 것인가? 그래서 그분이 이루신 그 구원은 진짜 어떤 모습이고 그 구원이 나에게 어떤 의미고 그 구원 안에서 나는 이제 어떤 사람이 되는 건가? 이제 자꾸 배우시면서 그 복음 때문에 기뻐하시기 바라는 거죠. 사실 기뻐할 거 없습니다. 자식이 뭐 좋은 대학교 가면 기뻐하고 그런 거요?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잠시입니다. 예? 네? 뭐 자식이 좋은 남자를 만나거나 좋은 여자를 만나서 좋은 결혼하면 기쁘죠. 그러나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기쁨은 안 믿는 사람도 해요. 꼭 이해하세요.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기쁨이에요, 그건.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참복음은 안 믿는 사람이 기뻐할 수 없는 겁니다. 아니, 이를 박박 깔고 싫어합니다. 죽어도 안 하려고 합니다. 글자 그대로 죽어도 안 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러나 한없는 기쁨이란 말입니다. 복음이란 말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통해 복음을 전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임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이제 구약서부터 신약 끝까지 이 성경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즉 예수님에 관하여 배우고 배워, 복음을 배우고 배워, 그 복음으로 한없이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